네, 다시 한번 새벽을 깨어 귀한 기도의 자리로 나오신 모든 분들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여러분 핸드폰에 보면 가끔씩 이 재난 문자가 띠링하고 올 때가 있지 않습니까? 제가 언제 한번은 미국에서 오신 어떤 분한테 얘기를 들었었는데 이 얘기를 들으면서 피식 하고 웃은 기억이 있습니다. 어떤 얘기였냐면 미국에서도 이제 핸드폰에 이런 재난 문자가 띠링띠링하고 올 때가 있다는 거죠. 근데 미국에서는 보통 주로 이 재난 문자가 올 때면 그 내용이 어떤 내용이냐면 지금 이 지역 가운데 혹은 저 지역 가운데 테러의 위험이 있습니다. 대피하십시오. 아니면 그곳으로는 가지 마십시오. 뭐 이런 문자가 온다든지. 아니면 그 지금 이 주변에 총기 난사가 발생했습니다. 조심하십시오. 대피하십시오. 이런 류의 재난 문자들이 온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그분이 한국에 들어왔는데 재난 문자가 왔는데 어떤 내용의 재난 문자들을 여기서는 주로 보게 되었느냐 하면 날씨가 더우니까 물을 좀 많이 드세요. 라는 내용의 재난 문자들을 더 많이 받게 됐다라는 거죠. 그래서 재난 문자 하면은 굉장한 긴장감을 가지고 항상 대하는 그런 이제 태도가 있었는데 한국에 와서는 그 긴장감이 확 줄게 되었다라고 말하는 것이죠. 여러분은 어떠신가요? 그런 일이 흔치는 않지만 정말로 재난이 있는 재난 때문에 오는 재난 문자를 여러분 실제로 받으신다면 어떠시겠어요? 뭐 지진이 났다라든지, 아니면 정말 전쟁이 일어났다든지 해서 정말 대피를 알리는 문자가 왔다라고 한다면, 우리는 가슴이 철렁할 것입니다. 그죠? 근데 그것과는 비교도 안 되게 오늘 본문 말씀은 정말 실제로 전쟁을, 눈앞에 두고 있는 남유다, 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이 이야기를 통해서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도 질문하는 바가 있는데 위기 앞에서 혹은 위기 속에서 나는 우리는 과연 누구를 혹은 무엇을 찾는가라는 질문을 이 본문은 우리에게 던진다라고 할수 있습니다. 이 전체적인 본문의 내막과 내용은 이두 왕국에 대한 이야기죠. 이스라엘은 북이스라엘과 남유다로 나뉘게 되었습니다. 솔로몬 이후에 북이스라엘과 남유다로 나뉘어지게 되었는데 다윗과 솔로몬을 이은 남유다, 그리고 솔로몬을 반역하여 세워진 북이스라엘, 그렇게 두 나라로, 그러니까 결국 나라가 쪼개진 거죠. 근데 오늘 본문 이사야 7장은 1절 말씀에 보시면 남유다 아하스 왕 때에 벌어진 일이다라고 시대적인 배경을 분명하게 밝혀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그 배경을 좀 자세히 들여다보면 그 당시 그 시대는 아수르라는 나라가 전 세계의 패권을 이제 장악하고 있던 때였던 것이죠. 그래서 이스라엘뿐 아니라 가나안의 모든 나라들이 아수르의 압박에 시달리고 있던 그런 시대였습니다. 그러한 때에 이제 본문의 내용 가운데 이제 본문이 얘기해 주는 것은 무엇이냐면 북이스라엘과 아람이 연합을 했다라는 얘기를 합니다. 이제 북이스라엘과 그 옆에 있던 아람이 연합을 해서 아수르를 대항하는 거죠. 그래서 이제 그 연합한 북이스라엘과 아람은 남유다에게도 이제 찾아가서 얘기하는 겁니다. 같이 하자. 같이 연합하자. 저 아수르 우리가 대항하자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안하는 것이죠. 남유다에게도 연합하자라고 이제 제안합니다. 그런데 남유다 왕 아하스는 그 제안을 거부합니다. 왜 거부를 했는고 하니 그것은 하나님을 의지해서가 아니라 그랬으면 참 좋았을 건데 오히려 아수르라는 이 강국을 의지했기 때문에 그 연합군에 연합하자라는 제안을 거절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실은 하나님도 버렸고 북이스라엘과 아람도 아니고 아수르를 오히려 바라봤던 것입니다. 그 당시에 최강국이었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제 본문의 내용 가운데 이제 나오는 내용은 무엇이냐면 북이스라엘과 아람이 화가 난 것이죠. 그래서 남유다를 공격하기로 이제 결정을 합니다. 북이스라엘과 아람 이 동맹국 이 연합군은 남유다를 공격해서 6절에 보시면 남유다의 왕을 바꿔버리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아하스 왕이 우리 말을 안 들으니까 말 잘 듣는 왕으로 이제 세우자. 왕조를 이제 바꿔버리는 계획을 세웠는데 그 계획과 그 연합군의 이제 이 공격성이 남유다에 소문으로 이제 쫙 퍼진 거예요. 그래서 그 소문을 들은 아하스 왕뿐만 아니라 모든 이제 백성들은 말 그대로 숲이 바람에 흔들리는 것과 같이 마음이 요동하고 불안에 휩싸였다라고 성경이 기록을 합니다. 바로 그러한 시대적 배경 가운데 이사야 선지자가 아하스 왕을 찾아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장면을 우리가 보고 있는 것입니다. 남유다에 그렇게 큰 위기가 닥쳤는데도 하나님을 찾지 않고 그저 눈에 보이는 강국 아수르를 의지하고 있는 아하스 왕을 향하여 하나님은 먼저 아하스를 찾아오셔서 아하스에게 말씀하시는 장면입니다. 오늘 본문 이사야 7장의 2절 말씀을 보시면 이렇게 기록합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어떤 사람이 다윗의 집에 알려 이르되 아람이 에브라임과 동맹하였다 하였으므로 왕의 마음과 그의 백성의 마음이 숲이 바람의 흔들림같이 흔들렸더라 라고 기록합니다. 그러니까 말씀드린 대로 아하스 왕과 그 남유다 백성들은 하나님보다 이 적군, 이 북이스라엘과 아람 이 연맹군을 더 크게 본 것이죠. 이 지금 우리를 공격해 오려고 하는 이 적군이 하나님보다 더 크게 보였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의 마음은 숲이 바람에 흔들림 같이 흔들렸더라 라고 성경은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무슨 말입니까? 그 무엇도 하나님보다 그것을 크게 볼 때 그것은 우리의 마음을 요동하게 하고 흔들리게 한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도 마음이 요동하고 흔들릴 때가 있습니다. 돈 때문에 흔들리고 사람 때문에 흔들리고 미래 때문에 흔들리고 때로는 사역 때문에 선교 때문에도 흔들릴 때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런 것들을 이 본문에 비춰 우리가 볼 때면 우리가 현실 앞에 흔들린다는 것은 결국 그것은 우리가 그 현실을 하나님보다 더 크게 볼 때에 그럴 것이다, 그렇구나 라는 것을 성경은 깨우쳐 주는 것입니다. 결국 무엇을 가장 크게 보느냐가 중요하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은 항상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이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항상 말씀하시는 하나님이신 이유는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나에게 말씀하여 주심으로 말씀을 통해 하나님 자신을 드러내시고 나타내 주시죠. 그래서 말씀을 다른 말로 계시라고 얘기를 합니다. 말씀하여 주시고 말씀하시는 하나님은 말씀하심으로써 그 말씀을 통해 결국 하나님을 보게 하시고 하나님을 알게 하고 하나님이 누구신지 어떤 분이신지를 드러내시고 계시해 주신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그 말씀을 통해 보여지는 드러나는 하나님은 그 어느 것도 이분보다 클 수 없다라는 것을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을 분명히 본 가운데 올바른 하나님 에 대한 인식을 통하여 그 어떤 것도 하나님보다 크지 않음을 더 깨달아 알아가게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사야 7장 4절에 보시면 북이스라엘과 아람이 동맹을 맺고 연합군이 되어서 아무리 전쟁을 준비하고 강력하다 해도 그들은 하나님 앞에 부지깽이 그루터기에 불과하다라고 성경은 기록을 해요. 무슨 말입니까? 타다 남은 나무, 그 끄트머리 같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근데 그것을 너무나도 크게 보기에 숲이 바람에 흔들리듯 마음이 요동하고 불안에 휩싸여 있는 남유다를 지금 비추어 보여주고 있는 것이 오늘 본문 말씀입니다. 근데 그런 이제 불신 가운데 하나님을 너무나도 작게 보기에 이렇게 흔들리고 있는 남유다 그리고 아하스 왕인데도 불구하고 그에게 먼저 찾아가 주시는 하나님을 또 성경은 보여주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은 이사야를 통해서 말씀하여 주십니다. 두려워하지 말고 낙심하지도 말라. 7절과 8절에 그들의 계획은 이루어지지 않을 것이며 그들의 나라도 세워지지 않을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세요. 그렇기 때문에 아하스와 유다 백성들이 할 일은 9절의 말씀처럼 그저 하나님을 굳게 믿는 것이었습니다. 너희가 굳게 믿지 않으면 굳게 서지 못할 것이다. 믿지 않으면 설 수 없다는 것을 뜻합니다. 여러분, 믿음은 현실을 부정하는 낙관주의가 아닙니다. 현실보다 하나님을 더 큰 현실로 인정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계속해서 말씀 앞에 서는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런데 아하스는 이렇게까지 먼저 찾아와 이사야를 통해 낙심하지 말라 말씀을 주심에도 불구하고 믿음은커녕 하나님을 아예 생각지도 않습니다. 그저 아수르만을, 눈에 보이는 아수르만을 바라보고 있어요.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말씀을 보이는 현실보다 더 큰 현실로 인정하지 못하는 불신에 가득 찬 아하스 왕입니다. 그런데 이제 놀라운 것은 그런데도 하나님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아하스에게 말씀하십니다. 징조를 구해라고 말씀을 하세요. 그러니까 정 못 믿겠으면 사인을 구하라라는 거예요. 그러면 그게 뭐든지 간에 내가 그 징조를, 그 사인을 보여줄 것이다 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뭐 예를 들면 그 이 나무가 다 젖어 있는데 거기에도 불이 붙게 해주세요. 아니면은 다 말라 비틀어져 있는 사과나무인데 하루 만에 눈 깜빡할 사이에 사과 열매가 무성히 맺히게 해주세요 라든지 그런 뭐 징조를 뭐든지 구해라 라고 하나님이 말씀하셨다라는 거예요. 징조를 구하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아무리 이사야가 말해도 안 믿으니까 하나님이 징조라도 보여주겠다라고 하시는 겁니다. 그런데 아하스는 끝까지 그 어떤 사인도 구하지 않습니다. 12절에 아하스가 나는 구하지 않겠다, 여호와를 시험하지 않겠다라고 말합니다. 되게 경건한 사람인 것처럼 말하고 있지만 사실은 이미 눈에 보이는 강국 아수르를 의지하고 그렇게 더 의지하기로 결정했기 때문에 자기 생각과 계산대로 판단하는 아하스인 것입니다. 하나님을 굳게 믿고 하나님 앞에 굳게 서서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이 아니라 아수르를 굳게 믿고 아수르와 함께 사는 삶을 택한 것입니다. 여러분, 근데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하나님보다 더 의지하는 것이 있다면 그것이 돈이든 관계든 실력이든 사역이든 그것으로 우리가 안전을 얻으려고 한다면 여러분 그것이 우리의 아수르인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핵심 구절 7장 14절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그러므로 주께서 친히 징조를 너희에게 주실 것이라. 이제 놀라운 것은 아하스가 믿지도 않고 계속해서 아수르를 더 바라고 하나님을 생각지도 않고 징조를 구하라는데도 징조를 구하지도 않는데 그가 징조를 구하지 않으니까 그러므로 하나님이 친히 징조를 보여주셨다라고 기록을 한다는 거예요. 너무나도 놀라운 기록입니다. 하나님이 그러므로 주께서 친히 징조를 말씀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논리적으로는 아하스가 믿지 않으니까, 징조를 구하지 않으니까 그럼 징조고 뭐고 그냥 치셔야 되는 게 맞는 거죠. 그냥 심판이 먼저 와야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가 징조를 구하지 않으니 그러므로 주께서 친히 징조를 주신다. 얼마나 징조를 정말로 보여주시고 약속해 주시기 원하시는지, 전적인 은혜를 주시기 원하시는 긍휼의 하나님의 그 성품을 성경은 그저 드러내고 계시하여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아하스의 믿음 때문에가 아니라 하나님의 언약 때문입니다. 은혜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징조를 주십니다. 여러분, 아하스의 마음은 이미 하나님을 떠나버렸습니다. 그래서 결국 심판을 받아요. 하나님께서 징조를 말씀하시지만 아하스는 그 징조를 듣지 않습니다. 그럼 이 징조는 누구를 위한 것일까요? 이 징조는 아하스가 듣고 있지만 아하스를 위한 것이 아니라 오고 오는 모든 세대 가운데 거하는 하나님의 백성들, 곧 우리를 위한 하나님의 약속 말씀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주께서 친히 징조를 너희에게 주실 것이라.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여러분, 진짜 임마누엘은 단순히 한 아이가 태어날 것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인간 가운데 거하시는 사건입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문제를 멀리서 해결하시는 하나님이 아니십니다. 우리의 두려움 속으로 들어오시는,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죄 가운데, 죽음 가운데, 눈물 가운데 그런 것이 있어서 우리를 내버려 두고 멀리 하시는 것이 아니라 그 가운데 있기에 그러므로 친히 오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임마누엘은 고난이 없다는 약속이 아니라 고난 속에서도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 그 가운데서도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약속이기에 우리가 붙드는 믿음은 단순히 환경이 좋아질 것을 붙드는 믿음이 아니라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붙드심을 믿는 믿음입니다. 오늘도 그 믿음을 가지고 오직 주님을 바라본 가운데 우리가 주목하는 것은 보이는 것이 아니오 보이지 않는 것이니, 보이는 것은 잠깐이요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함이라 라는 말씀을 실체로 살아가는 우리의 모든 하루하루의 삶이 되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이 시간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제가 말씀을 붙들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진정으로 그렇습니다. 임마누엘 하나님, 하나님이 어떤 상황 속에서도 우리와 함께 하시니 초막이나 궁궐이나 내주 예수 모신 곳이 그저 주님 때문에, 주님으로 인하여 하늘나라입니다 라는 고백으로, 주여 오늘 하루도 내가, 우리의 가정이, 우리의 교회가 그렇게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주목하는 것은 보이는 것이 아니라 보이지 않는 것입니다. 주여, 내 안에 내 삶의 아수르가 무엇입니까? 그것을 벗어내고, 그것을 벗어 던지고, 보이는 것에 그저 따르고 따르는 것이 아니라 보이지 않는 그 영원함을 더 실체로, 더 큰 현실로 인정하고 바라본 가운데 주님 안에 거하여 하늘나라를 누리고 전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는 마음으로 우리의 모든 기도 제목을 간절한 마음 가운데 주께 올려드리며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 하나님, 함께 하시는 주님 감사합니다.